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심하세요.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강철 부대 예배 인도 우리 선교위원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를 써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예화로 사실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사실은 18장으로 가면 안 되고 누가복음 17장 38절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7장과 툭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장과 절을 나누었었는데 달락까지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나누었는데요. 잘못 나눈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과 절로 나눈 이 부분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도움이 안 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잘못되어 놓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노아의 때에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등극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또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올 때에 또 18장에 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앞에 있는 어떤 믿음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8장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밑에 38절로 와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판업자가 이걸 나누었다고 그랬죠. 물론 여러 조금 많은 부의 사람들의 관계를 했지만은 이 말씀을 나눌 때 잘못 나누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은 집으로 가서 물건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마라. 마지막이 되었는데 롯의 처처럼 세간에 마음을 두다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데려가실 말씀을 합니다.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십니다. 갑자기 주여 어디 오니이까? 장소를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은 엉뚱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어디 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주여 어디십니까? 그랬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두렵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내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남겨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물은 것이죠. 주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저기에 독수리가 모여있는 것을 한번 보라고. 그럼 거기에는 시체들이 있을 것이다. 독수리가 모이는 이유는 거기에 사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 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독수리떼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곳에 시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수리떼가 모이면은 그때가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한 독수리떼는요 종말의 징조를 말합니다. 독수리떼가 모여 있으면은 죽음이 있는 것이죠.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조가 있으면은 이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독수리 떼가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죠. 중동의 사태, IS의 급격한 팽창, 지진과 기근, 화산 폭발, 전염병, 전쟁, 동성애의 만연. 이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전 세계가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도 기독교들이 관심이 없다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라면은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러한 징조들이 바로 독수리 때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은 바로 내가 말했던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와 그 시간은 모릅니다만은 독수리 때가 있으면은 시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은 그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속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툭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라고 하는 전치사 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생략이 되어 있죠. 해석을 하는데 18장 1절에 게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뒤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러한 때가 다가온 것을 보면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 38절로 그렇게 분류를 해주어야 그래야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이 누가복음 18장 1절이 되어야 돼. 그래야 이게 끊기지 않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한 10분의 1 정도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말씀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보면은 해석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 비유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은요 무조건 떼쓰고 부르짖고 막 그러면은 무조건 해주는 그 들어주신다 그런 본문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과부처럼 징조를 보고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은요 과부의 믿음을 말합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과부와 같은 이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믿음, 즉 과부의 믿음을 말합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리감을 당하는데 그 대리감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독수리가 모이는 그 징조가 보일 때에 과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이니까 과부의 이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독수리가 모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막연하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아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알면서도 그래도 이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이 희미해져버리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마음이 자꾸만 무뎌져가고 사라져갑니까? 너무 많이 말을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자꾸 일어나다가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겁니다. 전쟁이 자꾸 일어나다가 보니까 재림이 징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뎌져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그 충격의 정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막 일어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과부처럼 탄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년에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죠. 목사님 우리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만은 시대의 징조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도 잘 안 놀리려고 그럽니다. 부자의 관계로 있다가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니까 부자의 관계가 이제는 부부의 관계로 등록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별 죄가 없죠. 충격을 별로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격 받습니까? 충격 받으면 표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망하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뉴스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부자의 관계로 살았는데 부자의 관계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로 살았는데 그만 그 속에 사랑의 관계가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합법화되니까 숨기고 있다가 이제 부부로 등록을 한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하나가 깨어져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충격의 강도가 처음에는 강했지만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과부처럼 딱 그 하나만 바라보고 탄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자꾸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나는 과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과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케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과부, 케라는 헬라어로 그냥 과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요. 빼앗긴, 버려진, 매우 슬프고 고독한 과부의 상태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빼앗긴 겁니다. 과부는 버려진 겁니다. 과부는 매우 슬프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과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이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부와 같은 이 마음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가? 과부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입니다. 노아가 그랬었죠. 노아가 고독했었습니다. 에녹이 고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관영해져 있는 것 가운데 사는데 에녹은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괴로운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독했을지 그가 왕따를 당하면서 살고 있을지 고독했던 에녹의 마음이 바로 이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졌고 슬프고 고독했습니다. 우리가 과부의 이 마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태함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수많은 내 백성이 나태해질 것이다, 무뎌질 것이다, 과부에게 있는 이 마음, 이걸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었을 때에 깜짝 놀랐죠. 비근한 예로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진도 9의 엄청난 지진이 그로 인해서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해일이 몰려오면서 공항을 덮치고 집을 쓸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이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긴장했었습니다. 지금은 긴장 자체를 안 합니다. 지난주에도 수없는 지진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냥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어제 저녁 8시 42분경에 일본 앞바다 한 8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진도 8.5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8.5라면요. 우리나라 한번 일어나면 그 끝날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살짝 스쳐서 지나갈 정도죠. 그만큼 이 과부가 처음부터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별로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웬만큼 사건이 일어나서는요,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IS가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여나가고 해도 별 적이 없습니다. 무뎌져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던,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요, 처음과 끝이 똑같았습니다. 과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과부의 마음 속에는 마치 버려지고 빼앗기고 고독한 내면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라고 하는 이분을 이렇게 비유로 들었던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과부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과부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과부에게는요,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몸을 팔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니면은 구걸하면서 살든지, 구걸하는 것도 과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당시 과부는 그랬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빈곤하고 외롭고, 오늘 좀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내일 그런 내일이 없습니다. 과부에게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노숙자보다도 더 힘든 것이 당시의 과부였습니다. 외롭고 슬픈 그녀였지만은 그 과부가 무기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재판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것 하나, 지금 내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 내가 붙들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좀 더 무시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도 사실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비빌 수 있는 구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과부의 심정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과부의 탄원을 보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풀어낼 길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체가지고 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과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길을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기에 전화 한 통화 걸면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배경이 없어야 됩니다.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 속에 한이 맺혀지죠. 하나님 내가 비빌 수 있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사방이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유일한 출구는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재판관이 손을 들었죠. 불의한 자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변함없이 그렇게 나만 붙들고 나에게만 비비고 있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성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끝까지 너한테 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처음에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저는 제가 비빌 수 있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탈출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끝까지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데리러 오시는데 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는 이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오로지 위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다양한 그 물줄기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함께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부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나태함입니다. 무디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끝까지 해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부의 그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립죠? 고개를 구체를 한번 보십시오. 저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부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고독합니다. 빈곤하고 외롭고 무시당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크기에다가 고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것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그들의 말 뒤꿈치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끊었습니다. 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너희가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자꾸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른 것들을요,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야 됩니다. 무뎌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과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길은 어디 있는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게는 재판관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길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과부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